에베소서 92번 메시지 새 사람을 온전케 함 2장 15절에서 바울은 한 새 사람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 4장 13절에서는 온전히 자란 사람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13절에 온전히 자란 사람은 24절에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이 세 차례 언급됩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4장 24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역 표준역은 새 본성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2장 15절에서 사람으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새 미국 표준역 역시 이 구절을 새 자아를 입으라고 번역함으로써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새 사람이 교회임을 인식했던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은 극히 드뭅니다. 바이는 그의 저서 신약 용어 해설 사전에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4장 24절과 2장 15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4장 24절의 새 사람은 2장 15절의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경우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 15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의 창조를 봅니다. 우리는 이 창조를 새 사람의 출생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함으로 온전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 역시 성장을 통해 온전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2장에서와 같이 4장에서도 새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와 기능적으로 온전케 함. 우리는 유기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과 그 기능에 따라 온전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유기적으로 온전합니다. 즉, 갓난아기는 필수적인 모든 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나면서부터 기능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유기적으로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기관도 추가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줌으로써 기능적으로 아이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비록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온전한 하나의 유기체를 산출할 수 있지만 부모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이 기능적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양 공급을 하고 그들을 소중히 품음으로써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발육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아이는 영양 공급을 받고 소중히 품어져야 합니다. 이 원리는 역시 새 사람인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2장 15절에서 우리는 유기적인 새 사람의 창조를 봅니다. 그러나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 기능에 관련된 새 사람의 온전케 함을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4장 16절은 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 머리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공급을 받음으로 함께 맞추어지고 짜여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도록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장은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지만 몸 안에서의 우리의 기능은 그분으로부터 나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라는 구는 몸의 모든 지체들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은 몸의 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몸은 공급하는 마디들과 역사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합니다. 몸의 성장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가로서 결국은 몸 스스로의 건축을 초래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4장 16절과 같은 그러한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새 사람의 출생은 보지만 새 사람 기능은 보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새 사람은 유기적으로 온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영양의 공급과 소중히 품음으로 온전케 될 필요가 있듯이 유기적으로 온전한 세 사람 역시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이것을 예시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기적으로 온전한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먹이고 소중히 품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어린아이가 영양 공급을 받고 소중히 품어질수록 더욱더 그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사람은 반드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4장에서 말한 성장을 통하여 새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에 따른 역사를 통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도록 성장합니다. 새 사람의 창조는 주님 혼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양 공급과 소중히 품음을 통해 새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온전케 됨에 따라 그는 자라서 기능적으로 온전케 됩니다. 먹임으로 인한 성장. 우리가 지적했듯이 새 사람은 오직 합당한 영양 공급을 받음으로써만이 그 기능상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에베소서 전체 안에 있는 가장 심오한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설교가들은 주로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몸 대신 종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전에 목회자나 선교사들이었던 많은 이들이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몸을 대체하는 다른 무엇을 건축합니다. 몸은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 기능적으로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생명의 성장을 통해 새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리가 경시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때 교리의 바람에 의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몸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과 새 사람을 기능적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먹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은사들. 4장 8절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음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은사들이란 봉사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11절에서 언급한 은사 있는 사람들, 즉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을 정복하고 사탄과 죽음에서 그들을 구출한 뒤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구출한 죄인들을 그분의 부활 능력으로 그러한 은사들로 만드셨고 몸의 건축을 위해 그들을 그분의 몸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언급된 네 종류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은 이들입니다. 이 은사 있는 이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들은 자라납니다. 성장을 통해 그들의 기능이 나오게 되며 그들은 자기들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기능을 발휘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은사들을 산출하심.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에게 은사들을 주셨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떻게 해서 믿는 이들이 은사들로 짜여지며 몸에 들여집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가 뛰어난 예입니다. 바울은 신학교에 다녀서 온전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다수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체포하여 투옥시키려는 목적으로 다메섹에 가도록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도중에 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는 바울을 몸에게 하나의 은사로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몸에게 주어지는 은사들로 조성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우리 속으로 역사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 안으로 역사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합니다. 오직 승천하신 그리스도만이 몸을 위한 은사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8절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분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높은 곳이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곳인 3층천을 언급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구원받기 전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구속된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즉 그분은 그들을 사탄에게 사로잡힌 데서 구출하여 자신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출하신 다음 그분은 우리를 몸을 위한 은사들로 조성하셨습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역사의 최고봉이며 최정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의 또 다른 기본 단계들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입니다. 승천은 그 영의 오심과 관계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신 후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들로 승천하신 다음 그분은 생명주는 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 모든 원수들이 정복되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중심입니다.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무덤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으셨고 그러므로서 참된 안식일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은 모든 신성한 풍성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3층천으로 승천하셨고 모든 신성한 충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분에게 맡겨졌습니다. 다소의 사울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러한 선택된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내려오신 것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심지어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다소의 사울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핍박하는 것이 하늘들에 관계되어 있음을, 즉 땅 위의 교회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소의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무지함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히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주님께 열고 그분을 불렀기 때문에 신선한 충만을 가진 주님이 그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도 계속 그를 몸을 위한 은사로 조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신성한 충만으로 흠뻑 적셔짐으로써 그러한 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의 사울은 마침내 그의 동료 믿는 이들이 영양 공급을 받고 성장하고 온전케 되며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사역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사들로 조성하시는가?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몸의 지체들의 합당한 기능이 없습니다. 수백 수천의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일지라도 그들은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채 좌석에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참된 성장으로 이끄는 먹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합당하게 영양 공급을 받은 이들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특히 바울과 더불어 성도들은 풍성하게 먹었고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처럼 이전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요 교회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으며 나의 계획을 간섭하셨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야망에 차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종류의 체험을 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께 붙잡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으로 흠뻑 적셔질 때까지 그분을 더욱더 우리 안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지체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내려오신 그리스도에 의해 조성된 은사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함. 이미 보았듯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써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셨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보았듯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신성한 풍성을 해방하셨으며 승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신성한 충만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승천하신 이래로 그리스도는 패배한 원수들을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로 조성하시려고 역사에 오고 계십니다. 먼저 그분은 패배한 원수들에게 오셔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점차 그들을 그분 자신으로 충만케 하고 흠뻑 적셔주십니다. 마침내는 전에 그분의 원수들이었던 자들이 유용한 은사들로 변화되고 조성됨으로써 몸에게 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사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옮겨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의 지체들은 영양 공급을 받고 소중히 품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화되고 순수하게 되고 변화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온몸이 각 지체의 분량 안에 있는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의 공급에 의해 함께 알맞게 맞추어지고 촘촘히 짜여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도록 그 몸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영양 공급을 받음으로 성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몸의 지체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리는 같습니다. 영양 공급을 받고 소중히 품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주님께 절대적이라면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많은 이들의 기능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머지않아 이것이 곧 주의 회복 안에서의 상황일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을 주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